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끝절인 3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마 이들 중 많은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 주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이 되어 그들의 가슴 속에 심겨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장 어려움에 부딪히고 반응이 없고 반대가 많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의외의 추수를 하게끔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은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유대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무리들과 해야 될 대화가 있는 반면에 기본적인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과 해야 될 깊은 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아직은 지극히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을 했고 예수님의 설교 어떤 부분에 동의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자기들 인생의 참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진짜 깊은 믿음으로 진짜 제자도로 인도하신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이 제자라는 말을,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제자훈련하면은 어떤 한 코스를 끝내면, 성경 공부한 코스를 끝내면 제자훈련이 끝났다고 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학원 공부식 제자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제자는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그 말씀에서도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dwell, 그 아예 짐을 싸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시지만 군대에서 쫄병이 상관말을 겁났고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처럼 너무나 친근한 부모 자식 관계처럼 깊은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을 하는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건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깊이 주님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자유함이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리오넬 메시 같은 사람은 축구 교과서가 몸에 그냥 성육신된 사람이죠. 최고의 축구 논리가 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성육신된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읽는 그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실제 삶에서 살아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you hold on to my teaching, 네가 나의 가르침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놓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도 나오지만 이 믿음의 삶이 장거리 경주죠. 외롭고 거친 광야를 통과하며 오랜 세월을 거쳐 단련되고 검증되어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인스턴트 라면같이 순식간에 제조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광야를 거치고 전부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프라머스, 약속을 붙잡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를 좋아하는데 실제 성경에서 그 약속 이상으로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약속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분량을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인데 창세기는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인데 그 분량이 많아요? 아니면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약속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lifelong habit,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롱런 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 몸에 딱 붙어 있습니다. 40살이 넘어서까지 아주 활발하게 메이저리그 활동을 했던 일본의 그 이치로 선수라든가 또 우리 요즘 한국으로 들어온 추신수 선수 같은 사람도 보면 사실 프로야구 선수가 40까지 가는 거는 거의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힘든 일인데 이들의 특징은 전부 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식생활 그리고 운동하는 거 정기적으로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자기를 방관하지 않고 평생 이렇게 자기를 딱 좋은 습관에 물들였기 때문에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믿음의 거인들도 보면은 영적 습관이 딱 몸에 붙었어요.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 영적 습관이 너무 좋아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아주 그리고 삶의 스케줄이 딱 심플해요.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과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는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성의 세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이 믿음의 습관이 딱 몸에 붙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 시간을 두고 그의 영적인 습관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1년, 2년, 10년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최우선 순위가 딱 붙어 있는 사람, 기도 생활이 딱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게 딱 몸에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32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국어 성경에서 이 구절 원래 앞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n, 그러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 그게 빠졌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번역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이라는 게 앞에 있어야 앞에 절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주님과 깊은 동행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그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얽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보혈로 딱 쓰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33절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케 할 거라는 말은 자기들이 지금은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냐,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냐는 뜻이냐.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한 번도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어. 라고 팍 예민 반응한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참된 의도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 뒤에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도 종살이 했잖아요.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금도 종살이나 다름없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존심이 남았어. 아,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어처구니 없이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놓치고 있는 영적 메시지의 핵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34절,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죠.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자, 여기서는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는 못 견디는 까닭은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힘에 눌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음란 사이트 보는 사람이요, 어떤 힘에 끌려갑니다. 중독 현상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보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음란을 이길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힘에 굴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도박도 이 만몬의 영의 그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투심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폭력의 종이에요. 폭력적인 말을 계속 내뱉고 가정폭력을 하고 그러는 게 이걸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하고 있는 자는 자기는 인정치 않아도 죄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영적인 성골이라고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도 암송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총애하는 민족이라는 자만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랑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는 확 다르죠.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 출신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요식행위에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태권도, 유도, 단증이 몇 단씩 있다 해도 길거리에 불량배한테 얻어 터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자위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죄의 종이었어. 형편없었어요.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딱딱한 요식행위만 남아버린 종교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무기력한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셨습니다. 종은 영원히, 35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자,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지만 실제 삶에서 사는 거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종의 멘탈리티를,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의 마인드가 뭐냐?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종은 항상 그 데스크가 중요. 어떤 데스크에 내가 앉느냐. 종에게는 연봉 협상이 중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아도 불안해요. 언제 어디서건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만 실수해서 주인 눈 밖에 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평안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조건적임을 알기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셨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직원으로 고용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3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 나오면서 우리가 종의 마인드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자유롭게 할수 없습니다. 자기도 사슬에 묶여 있는데 누구를 풀어줍니까? 오직 자기가 자유로운 자만이 남을 죄의 사슬에서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자유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눈치를 많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너무 관심이 많다면 그것은 아직도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인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오직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 종이 아닌 자녀의 마인드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참진리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종의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보혈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